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말씀 종의 노래, 종의 첫 번째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고난의 주라고 부르는 그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시고 또 그 주가 끝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참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근거가 없는 공격과 비난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공격을 멈추게 하셨던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더 이상 사람들이 주님에게 와서 따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주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 중 한 사람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의 율법학자들의 모든 공격을 단순간 중단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시편 110편의 말씀대로 한 시간에 그러니까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교회사에서 성탄절이 오기 전 네 번째 주일부터 성탄의 밤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곧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강절을 포함해서 12월 한 달간 이사야서에 기록이 된 네 편의 주의 종의 노래를 묵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다름 아닌 아기로 탄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구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네 편의 노래를 포함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그때 이미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또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어떤 역할과 어떤 행적을 이룰 사람인지에 대해 많고 구체적인 내용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올해 대강절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차례대로 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주의 종의 노래가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의 탄생을 더없이 기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신다고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동일한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고 기뻐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의 노래 네 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네 편은 첫 번째 곡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2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두 번째 다음 시간 볼 본문은 4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곡은 50장에 있는데요.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 곡은 52장 13절에서 53장 끝까지 12절까지 연결이 되는 그렇게 네 편의 곡입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관계로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사야가 그 사역을 시작했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을 했던 기간을 보면 그는 이제 유다의 남왕국의 선지자였지만 북왕국이 멸망당하기 전부터 북왕국과 남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북왕국이 망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우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구조가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 그 그대로 구조입니다. 먼저 그 구조를 세 가지로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이 아수르 제국의 핍박을 당해서 북왕국은 먹히고 남왕국은 공격을 받고 이런 시대 때, 동시대 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40장부터 55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아직 없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조를 보면 복음을 정리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제가 보통 복음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다, 그것을 통해서다 라는 그 두 번째를 보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가, 이렇게 죄와 십자가와 소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에 대해 강력하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실 것인지 그 속죄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 56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고로 신약성경에서는 로마서가 딱 그 구조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도 불리우는 이사야서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네 편의 주의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집중적으로 증거해 주신 그 이사야서의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에서 66장인데 그 중간 40장부터 55장의 내용에 이 네 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주의 종의 노래 네 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첫 번째 노래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어떤 인물일 것인지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주의 종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 첫 번째 노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택하신 인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을 시작했던 42장 1절을 제가 그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종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누구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실지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특히 시편과 다니엘서에서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이 다름 아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니에요. 라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우리가 Jesus Christ 이렇게 하지만 정확히 하자면 Jesus the Christ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은 그분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우리의 속죄를 이루실, 우리를 속량하실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인물이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그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너희의 구원자로 내가 택해서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선정하셨을 때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보실 그 나머지 두 포인트에서도 보시겠지만 좀 광범위한 의미로 그 기준이 나오지만 이후의 종의 노래를 보면 그 기준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우리에게 밝히시지 않는 어떤 이유로 구원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속량할 그 대속자를 고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구원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소개를 하시는데 굉장히 사랑이 풍부한 사랑 어린 표현들, 애정이 담긴 표현들이 많이 그 안에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그를 택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부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바냐서 3장 17절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기쁨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을 봤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은, 감정은 오직 기쁨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근데 누가 이런 기쁨의 대상이 되는가?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그 중에서 기쁨의 대상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공적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구주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긍정적인 화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아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합격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의견이 갈림없이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구원을 위해 보내시려고 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마음에 긍정적인 화답과 교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내가 택한 자, 내가 세운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노래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계속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그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 백성이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는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4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내 편의 주의 종의 노래에서 반복되는 주제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백성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대속자가 되고 이와 동시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자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리스도 그 구원자 또한 이방에게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주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선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 온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또한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인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쁨으로 선전하고 계십니다. 그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인도자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공의의 인도자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선한 것이라 라고 하신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공의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진리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 공의의 인도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미 1절에서 그가 모든 나라에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에서도 봤지만 1절에서 보시면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공의의 지도자, 공의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기간을 여러 번 치르면서 참 잘 알죠. 사회 지도자들이 사회 정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몇 번 실천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사회 정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이상을 선포한 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들어 나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정치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계를 포함해서 모든 그 지도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고 그 이상을 한두 번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그 이상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한다는 것은 가장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공의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들이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을 만큼 온 세상이 그런 지도자를, 공의의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공의를 이루어 나갑니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면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공의를 한두 번 그냥 실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실천하기에 쇠하지 않고 시들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단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인내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그 백성을 물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지도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지도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영적인 면으로도 그들을 공의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우리 예전 표현은 소경이라는 표현을 썼죠.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여기까지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구원, 물리적인 상황에서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지옥과 연관이 된 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실제로 있는 지옥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 불이 그치지 않고 타고 있지만 그곳은 어두운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누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인으로서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발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할 수 있고 남들 앞에서는 걱정하지 않는 척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홀로 고뇌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조물주가 계시다면, 창조자가 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지도자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 망가진 영혼을 살리시고 고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그 흑암의 고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나아가서 그 모습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흑암에서 건져주십니까? 그 택함을 받은 자, 공의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흑암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취급을 받으실 뿐 아니라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처하셨던 6시간 중에 그 뒷절반, 마지막 3시간이 이 세상이 흑암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완전한 그 흑암, 그 고뇌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공의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를 감당하시고 그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해방, 영적인 자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방신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나누지 못하신다, 쉐어링을 못하신다 이렇게 누가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약 공의롭지 못하시고 그 공의를 남에게 양보하신다면 이 땅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공의의 지도자이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비춰주신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모습은 공의뿐 아니라 자비의 인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예수님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대통령 선거를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대선 때 보면은 대선 때만 재래시장을 찾는 그런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지장을 드나들면서 서민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매스컴에 잡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뭐 클리셰가 있죠. 분명히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막 공장 지역 찾아다니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 하드헤드 쓴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 사진이 한 장 남겨져야만 하는 그런 어떤 대선 기간에 불가피한 그런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느끼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특정 기간에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특정 기간에만 자기의 눈높이를 낮춰서 일반 시민들과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느끼는 주님의 자비는 한마디로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으로 가셔서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언성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물에 대한 말씀입니까? 등불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낙오된 사람들, 상한 갈대처럼 갈대조차도 바람이 불면 흩날릴 수밖에 없는데 꺾어진 갈대, 그러니까 어떤 기력도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에게 자비는 한마디로 그분의 성품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어느 한 시에 그저 쇼를 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실 뿐 아니라 자비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비를 베풀기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가서에 와 있는데 우리 한번 미가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6장 8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인간의 아기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실천하시고 어느 한순간도 어김없이 온전하게 받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공의의 인도자, 자비의 인도자, 그 성품과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걷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받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이렇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공의의 지도자, 자비의 지도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공의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는 그 반응을 보입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 반응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우리 구세주 앞에서 죄인이 보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그리고 합당한 화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대로 부탁대로 그를 떠나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와 머무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택하심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의 공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제 자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제 장차 다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 한 주 묵상하고 기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은 이 말씀의 그 첫 번째, 네 가지 중 첫 번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노래하시면서 택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노래로 화답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인내하시고 십자가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 되신 아들의 모습처럼 저희도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그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쁨을 금하지 못한다고 선포하시는 그 스바냐서의 말씀이 또한 저희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늘 자비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높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